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새해를 사도행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도행전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한 해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인가라는 영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는가를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한 배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에게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이르는 동안 그는 폭풍도 만났고 그가 탄 배가 비록 큰 배였지만 폭풍도 만나고 중간에 몰타섬이라는 곳에 잠시 내리기도 하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면 뭔가 그 로마에서는 다이나믹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더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어떤 표적, 기적들, 또 수천 명이 돌아왔던 어떤 회심의 역사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매우 소박하고 조용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택연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 로마에서 갇힙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택연금 상태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왔지만 자신을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금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로마에서 붙잡힐 때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에 의하죠.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가 고소를 받아 벨릭스, 백스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가이사에게 이르기까지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여기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으로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핍박하였을 때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사라지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도행전 28장에 이 갇힌 이후로 그가 여러 기록에 의하면 풀려나서 이제 그가 가고자 했던 당시의 서버나 오늘의 스페인도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주 67년경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투옥됩니다. 첫 번째 이 그가 자택연금 수준에 갇힌 상태이지만 그러나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가 로마의 여러 도로들을 통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의 모습과 달리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황 속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말씀의 사역이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혁명의 중요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대일 양육을 하고 또 순에서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마지막 오늘 본문 28장을 보면 특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모든 책들이 서론과 결론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바울서신을 보면 더욱 그렇죠. 누가도 역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서문에서 그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서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결론에 대한 문서가 있었는데 사라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시대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에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사도행전의 역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29장, Acts 29이라는 비전을 우리가 선포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Acts 29, 사도행전 29장 이런 비전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의 교회는 이단 같아, 사도행전 28장밖에 없는데 29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 끝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이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열려있는 그런 책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방해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 어떤 대적도, 어떤 세력도 그 나라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라는 조직체가 어떤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조직체의 비결을 가지고, 성공 비결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공동체와 조직이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까지 지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인간의 어떤 세력, 인간의 어떤 사상, 어떤 권력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 로잔대회에 온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핍박 속에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제한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의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핍박, 국가적 차원의 핍박이 그 시대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어떤 시대의 교회가 소멸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휩쓸려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핍박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소명을 다하려고 할 때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표현이에요. 6장 7절, 12장 24절, 13장 49절을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13장 49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전체에 두루 퍼졌다.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 자체가 마치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갇혀있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지만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어느 시대, 어떤 세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기에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써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가리켜 영어로 분리해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때로 박해와 가난 속에 있었지만 한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미래 세대를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두려운 사람은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가진 사람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어떤 숲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과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바울이 왜 담대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생활을 대학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들어가서 소대장 교육을 받을 때 지도를 보는 법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 독도법을 가르치는 교관의 그 교훈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 교훈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전쟁터를 다니면서 소대원들을 전사하지 않게 하려면 지도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거를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모두 다 전사하는 거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도를 보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지도를 봐냐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도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개울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죠.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는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영적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골짜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적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셨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자택연금 수준이지만 갇힌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친이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가 갇힌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중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렇게 갇힌 상태에 만 2년 이상 갇힌 상태에 됐기 때문에 그가 집중해서 어떤 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일부를 그가 쓰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몇 사람을 더 만나는 것 이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된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자신이 갇힘으로써 일어난 여러 유익함을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 바울 자신은 깨닫지 못했던 바울은 자신이 쓴 그런 옥중 서신들이 후에 신약 성경이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복음의 진보는 또 다른 차원의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죠.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여 이제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었을 때 그는 교황청의 표적이 됐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고 또 위협하고 또 주장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보름수 의회에 불려가서 종교재판을 수일 동안 받고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어요. 이제 루터는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때 루터를 사랑하는 프리드리히라는 이 비텐베르크의 선제후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루터를 자신이 신뢰하는 부하들을 시켜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극을 벌인 거죠. 그래서 보름스에서 이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여정에 복면을 한 무장 강도단처럼 그렇게 보내서 중간에 납치를 합니다. 근데 소문이 이렇게 어떻게 났겠습니까? 아, 루터가 누구에게서 의연지 납치되어 살해됐다. 이제 그는 사라졌다. 세상에 사라졌다.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교황청의 관심을 끊으려고 이렇게 자작극을 벌인 거죠. 자작극은 아니라 그 납치극을 벌인 거죠. 루터는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납치된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라는 그러한 루터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루터를 살리려면 이 순간에 이 길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그가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높은 그 발트부르트라는 그 높은 성에 이제 그를 가둬놓습니다. 그 성의 총 책임자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가명을 쓰게 하고 수염도 길게 하고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루터는 그곳에서 조용히 집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가 돌아다녔더라면 그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 10개월 동안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테이블톡, 그러니까 탁상 담화라는 것도 그가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나는 대화도 다 책으로 남길 만큼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혼자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책을 많이 썼어요. 뭐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는 책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루터는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예배들은 다 라틴어로 집례가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앞에서 사제들이 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내용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제는 로마서를 라틴어로 거꾸로 놓고 이렇게 읽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는 성도들이 모르니 그냥 사제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헬라 성경을 번역해 놨으니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인쇄가 필요했고 프린트가 필요했고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때마침 그게 복사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 없었으면 카피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카피해서 보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쇄술이 그렇게 빨리 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서로 맞물린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그가 그렇게 갇혀있는 10개월 동안 독일어 성경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됨으로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가 탄 배를 지켜주시고 또 몰타섬에 내려서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 바울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방해하려는 대적들이 계속 존재하죠. 모세를 제거하려고 바로가 등장했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헤롯이 나타났죠. 또 구약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었죠. 또 초대교회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바울을 죽임으로써 목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능력으로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파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증거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을 연약함 가운데 두신 것은 그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완성이요. 우리들은 불완전하며 우리들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 미완성인,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방해 세력도 멈출 수 없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에 존재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능력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